온 세상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우린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상황이 이제 어떤지 이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이들은 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CNN이나 Fox News에 이제 들어가서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상황이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객관적인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천 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지금 2천 명씩 지금 죽고 있어서 어저께 통계까지 해서 아마 3만 4,500명인가 죽고 오늘도 오늘 밤에도 죽었으니까 모르긴 해도 지금 한 3만 6천 명 정도 이 코로나19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임시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하여튼 보관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끔찍한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미국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모든 국민, 가능하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벌써 한 달이 넘다 보니까 반항을 하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주에서 사람들이 국가 그 시행하는 그 정책에 이제 반대를 하고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 또 지금 생기고 있어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피폐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 코로나19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생기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광야를 지금 지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말 그대로 폭삭 지금 망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남은 건 반도체 하나 남았다. 나머진 모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던 이런 그 번영, 이런 모든 거 해오던 거 모든 걸 다 지금 잃게 돼서 지금 겨우 반도체 하나 지금 남아있는데 그 삼성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것마저 지금 빼앗아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뭐 여러분 4월 15일 또 총선 대패해갖고 자유보수 세력이 참 낙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바로 이들이 천명한 대로 반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반기독교 입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벌써 차별금지법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될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는데 더 피폐한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이 피폐한 광야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예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광야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여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아직 체험은 못했지만 광야가 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지나면서 거쳤던 모든 길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이 광야를 이기면서 믿음 생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체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총선에 이기든 졌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체험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그 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이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냐. 모세에게는 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반도 이거 지나가는 그 광야 생활하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지나갔다고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위대하지만 왜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냐? 바로 그 전장에 나온 17장에 나오는 3년 반 동안의 광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를 3년 반 동안 광야로 몰아넣으셨냐.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광야가 아니면 혼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엘리야 보기에는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야만 살 수 있다 하고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두 번째, 아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왕 850명의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이와 같은 대언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결국 아합 앞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엘리야가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3년 반 동안의 광야 체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surrection Sunday 이렇게 이제 해서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 제 사위가 이제 셋인데 그 사위 셋 중에 하나가 여기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미국 같으면은 이스터 선데이 아니면 뭐 레저렉션 선데이 이래갖고 말 그대로 모든 교회가 다 그날 지난주에 부활절 이 감사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걸 지금 기대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있는데 장인 어른이 왜 그런 설교를 안 하느냐 깜짝 놀랐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이 있듯이 미국에 두 가지 추석과 구정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하고 그다음에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구정 같은 명절 지키듯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오면 그냥 다 놀고 그다음에 그날엔 주일에 가면 무조건 부활주일엔 부활주일 설교. 그렇죠. 수수감사, 추수감사 설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몇십, 30년이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게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장인어른께서는 왜 지난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안 하시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일, 즉 4월 12일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4월 12일 지난 주일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뭐 이번 주든 지난 주든 하여튼 요쯤 어디에 그렇죠? 유월절 요 사건이라는 요런 요쯤 어디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지만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지 부활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맞습니까? 네, 매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와 같은 부활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야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광야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는 엘리야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야를 체험한 사람. 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도 광야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와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광야를 체험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연속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이 광야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에 그 부활주일 그 메시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브를 좀 이렇게 좀 두었다가 오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 이렇게 이제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광야 체험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광야 체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이 광야 체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통과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교회 가니까 만사형통 한다 그러고 애들 다 대학 잘 간다 그러고 부귀영화 누린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50점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0점 아니면 100점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은 0점 아니면 100점밖에 없는 거예요. 0점 아니면 100점. 이렇게 대답하는 건 0점입니다. 0점. 0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만사 형통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뭐 마음이 형통한 거, 뭐 이렇게 편안한 거 이것만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이거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답이 0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이 뭐로 나와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신뢰한다.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토록 사는 거,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이 몸,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 썩잖아요 여러분. 썩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썩는 거예요. 이 썩는 걸 가지고 썩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지금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썩는 몸을 가지고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사는 그와 같은 영존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몸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몸을 얻으려고,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하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더 맞는 답인 거예요. 부활하려고 믿는 겁니다. 부활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빵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빵점인 답은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빵점입니다. 알겠죠? 50점도 아니고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 100점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렇게 되려면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썩지 않는 몸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의 틀에 놓고 그걸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몸이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불멸의 몸을 갖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음,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여기 17절에 있는데 일으켜졌다 이렇게 수동태를 썼잖아요. 이거 번역을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이렇게 하면 능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가능한 한 수동태, 그럼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가 쓰인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다. 다시 말씀드려, 과거의 믿음을 가진 분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헛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갖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소 부활을 보여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부활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합니다 얘기하면 그건 허공에다 외치는 그와 같은 목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에 피크가 되는 게 뭐냐?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맞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그렇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속박에 갇혀서 죽음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존재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데모하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렇죠?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멸의 몸을 주시려면 본인 자신이 부활하는 걸 보여줘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소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공생의 3년 반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불러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중에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나 됐냐?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돌무덤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39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돌을 옮겨놔라. 돌을 떼글떼글 굴려갖고 그래서 저 굴 안에다가 나사로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가. 그 나흘이 지났으니 거기 지금 뭐라 그래, 누이 마르다가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 그에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앞에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휴거받는 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면, 이 말 내가 한 거, 내가 부활이라고 한 이 말, 이걸 믿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될 때 수위로 동동 말아놨던 이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돌무덤에서 걸어나온 것과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들 이미 몇 사람을 벌써 이렇게 부활시켜서 본인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그렇죠, 절정으로 올라가서 본인 자신이 죽었다가 본인 자신이 부활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데몬 수출레이션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그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기록돼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오늘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광야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리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히브리서 12장 2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하나로, 특별히 공생애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12장 2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우리 믿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오우서. 여러분 책을 지으면 오우서가 있잖아요. 저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저자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끝을 내셨어요. 피니셔. 영어로 얘기하면 피니싱을 했어요. 그분 한번 바라보자. 그분의 생애 요약이 뭐라고 돼 있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은 뒤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계신다.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3년 반 동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뭘 이야기하냐? 크로스. 크로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크라운, 왕관 받는 게 두 번째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로스 퍼스트, 그 다음에 크라운 넥스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신뢰를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광야를 먼저 지나고 그 이후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광야를 지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오늘 기념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히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거쳤던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예수님 태어나신 게 이제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4장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제 증언을 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이 시작이 되면서 12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여기 5장에 가서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이런 가운데 많은 반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결국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승리자로 앉아 계신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4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1절부터 11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들어가셨다.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 있은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 나오니까 벌써 모세, 엘리야가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체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와 같은 승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오늘은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광야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공생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셨는가. 이걸 여러분의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갔다. 이거 한 구절 안에 참 여러 개가 많이 나 예수님이 나오죠. 성령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가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공생애, 이거 거치고서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마귀가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예수님도 인간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이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예수님 기쁜 일이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40년 광야를 통과했어요. 나중에 40년을 이기기 위해서. 그 미디안 광야 40년 통과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러고서 매일같이 가루통 의지하고, 그렇죠, 그 기름병 의지하고 매일같이 거기 기름이 있나 가루가 있나 이거 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이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누가 관여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도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엘리야의 이 3년 반 동안의 광야 생활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 체험 누가 데리고 갔어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광야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총선에도 참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이 광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데리고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걸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려다보세요. 우리 사랑침례교를 내려다보십니다. 각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내려다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빈 그릇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빈 그릇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광야 체험을 통해서 빈 그릇이 된다는 게 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빈 그릇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원인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뱀이 시험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거기 빠져들어갔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지게 돼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고 열매를 보여주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 그렇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눈이 열려요. 신비한 걸 보게 돼요. 신들과 같이 돼서 선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남자를 대신해서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말 인생의 자랑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아담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 이렇게 되면서 죄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세 가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는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이 오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절 가서 보니까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이제 주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을 시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인생의 자랑 아니에요. 인생의 자랑.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 아름다운 것들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거 아름다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해라. 예수님께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긴 이야기하지 않고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예수님도 100%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공생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말 그대로 뭐가 빈 그릇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세가 빈 그릇이 된 것처럼 엘리야가 광야 생활 3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서 빈 그릇이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체험하시는 가운데 빈 그릇이 됐어요. 빈 그릇의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 인간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극복을 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퇴치시키고 물리치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서 영광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캡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캡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신 건 사람이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잖아요. 광야의 40일을 통과하셨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통과하셨잖아요. 이런 통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대장을 어떻게 했어요?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합당한 그런 일이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광야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체험. 그 우리 예수님도 광야의 체험을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광야를 체험하시고 광야의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그러고서 결국은 승리하셨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장을 위해 미리 설계하시고 이렇게 하신 일이 합당하다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광야 체험을 하면서 강렬한 부르짖음, 강렬한 기도, 강렬한 간구, 강렬한 것 같은 부르짖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3년 반 동안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와 같은 광야가 올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광야 체험의 핵심입니다.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모세도 광야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광야를 체험했어요. 그 위 다음에 갈멜산의 승리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가셨다가 그렇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승리하는 부활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광야가 오는 거 이거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런 일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환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환난을 당하면서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경제적 충격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경제적 충격 맛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경제적 충격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한다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지금 미국이 다 망가졌죠. 중국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수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대로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콧물 감기 아니면 독감 걸리거든요. 지금 재채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금 독감에 걸렸으니 우리에게 닥칠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는 거 그건 뭐 100% 100% 확실한 일이에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는 게 그 퍼센트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지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더 밑으로 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직하는 사태가 생기고 가정 경제 파탄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환란이에요. 두 번째,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 패배하면서 말 그대로 좌익 세상, 좌익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 추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뒤집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표현대로 100년 집권한다는 거 이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것과 같은 이 환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애를 썼습니다. 올바른 좀 투표도 하고 바르게 사람들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고 나니까 허탈해요. 근데 허탈한 건 금방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굳은 그런 결심이 섰어요. 어떤 결심이 섰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5분의 1이 깨서 제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그다음에 목사들이 타락하고 다시 말해 교회의 문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을 해서 엘리야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와 같은 축복만을 추구하는 바알 문화에 지금 젖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제 둘째 딸아이가 저한테도 제 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크니까 우리 한국말로 된 무슨 이야기 성경이니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찾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냥 영어로 된 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가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컨텐츠가. 뭐 컨텐츠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이야기 성경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가서 보면 이야기가 100개고 200개고 있잖아요. 성경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걸 누가 좀 잘해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잘해가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디 가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대형,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 교회 재정이 5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10억만 투자를 하면 뭐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주일학교도 못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부에 있어야지, 유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하면 교사만 20명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오후에 그냥 놀리는 거예요, 애들 밖에서 놀리든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이와 같은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가지고, 그렇죠, 유년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12년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상까지도 정치 체계까지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와 이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천 문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CCM 노래하는 거, 락음악하고 꽝꽝대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연극이나 하고 드라마나 하고 그거 빼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주일학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게 누군가 교재도 개발하고 성경 이야기 이런 것들도 애니메이션도 하고 성우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성경 낭독 앱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이거 기독교 말씀 전달하는 거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 컨텐츠가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음악도 문화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걸 추구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내가 이 안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끝난 다음에 누가 와서 목회를 하더라도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좋은 설교 말씀, 그렇죠, 좋은 그 미디어 컨텐츠, 좋은 음악,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전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코로나 광야, 총선 참패 광야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질수록 조그만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환란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더 크게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트럼프가 우왕좌왕하죠. 아베가 우왕좌왕하죠. 시진핑이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커다란 세계 정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생기면은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쫙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전까지 미국은 미국끼리 뭐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런 재앙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세계 정부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트럼프도 그 말 듣고 아베도 그 말 듣고 문재인 대통령 그 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구조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땅에 사는 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가 되려니까 동성애 하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 그렇죠?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해서 혐오하지 말라. 그렇죠? 이슬람 다 하나. 이게 모든 게 우리 기독교와 반대가 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조로 온 세상이 나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피폐한 광야. 이 영을, 영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의와 같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이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듣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지역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재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도 투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도 투입을 해야 돼요.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제가 8번째 시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총선에 패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 홍영재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졌어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졌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 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함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거 기억.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다. 십자가 그렇죠? 그게 뭐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가 있은 다음에 승리한다고 하는 기억을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직장을 잃어서 고생하는 분들 직장을 찾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 경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가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여러 그런 모든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분들 저도 같이 울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사는 시대는 어느 때나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정의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시대도 똑같아요. 모세의 시대도 똑같아요. 다윗의 시대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때나 다 광야와 같은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광야 체험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놓고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몸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앞날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